시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놓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렇게 꼭 성사가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게 존재가 있었든 간에 그 상관없이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자기 역사를 이루면서 잘 지내왔고 그런 인간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은 따로 천사들과 함께 딴 동네 만들어서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잖아요. 거루한 분은 거루한끼리 살고 더러운 놈들은 더러운 놈끼리 우리끼리 살고 그렇게 경계선 지어서 경계 지어서 살면 그럼 됐잖아요. 아무 일도 뭐 문제 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사는 동네에 강림하겠다는 겁니다.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보통 큰 그저 큰 난리가 아닙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솜에 걷어붙이고 뭔가 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슬슬 한번 일을 시작해봐 하는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군에서 이 쫄병들이 군 일병들이 그 보통 평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플 때가 누구냐 하면 소위 윗사람이 떴다 할 때 갑자기 청소하는 청소하고 상관대 닭달 내면서 분사를 떨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해가 모든 그 내부반 청소 깨끗이 해가 냄새 킬라 붙이고 뿌리가지고 냄새 피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두 시간 기다려보면 그 높은 사람은 그냥 갔대. 사람이 벌써 몇 번째 그런 일이. 하여튼 군에서 맨날 상 높은 사람 떴다 하면 그런 분사를 뜹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교들이 이제 그 잘 보이야 또 자기 진급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 진급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는데 높은 사람이 뜨게 되면 평소에 안 하는 의외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의외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지금 철호하가 이래 있는데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나가면서 예배 참석했다고 한다면 뭐 이 청소도 이거 뭐 잘 됐는가 한번 보고 뭐 우리 그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다 할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강림하기는 하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짐을 하고 방문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겁나는 부인가를 다른 민족은 말고 너희 민족에게는 분명히 일러주겠다는 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냥 책에서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실제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지시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세상에 어떤 난리를 쳐도 그게 안 두려울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정도로 주님을 크게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책에 박혀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동화책에 듯이 읽어놓고 평소에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뭐 어른들이 움직이는 인간들만 보이지 뭐 하나님이야 그 하늘에 뭐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들 안 하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런 판국에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니까 이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장차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잠자리 같이 하시고 같이 그 손잡고 다니시면서 동네방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그게 가능했던 일인가를 미리 앞당겨서 무서움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게 무서움으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뭐든가요? 누구든지 내가 임재하는 산에 올라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 죽는다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근처만 와도 죽는다 이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나 보장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죽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놀림감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약하디 약한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귀때기 때리니까 귀사대기 올려붙이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옷을 확 벗겨버리니까 옷 뺏김을 당하기도 하고 퇴! 하고 춤을 해도 덩신 것처럼 퇴! 춤을 받고 그 대도하는 그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야기 안 해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너에게 놓을 것에도 있고 잡을 것에도 내한테인 줄 몰랐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그런 것에도 없어. 지금이라도 지금 하늘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멸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 하고 뭐 이렇게 이놈이 돌았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박을 할 수 있고 그냥 뭐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 뭐 사람들 떠밀고 밀리고 하는 정경 수준의 그런 야낙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저 육신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는 사람들한테 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도리어 평범 그 이하의 모습으로 하자끝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등장해버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짐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겁나게 무서운 분으로 와야 돼요. 겁나게. 그 시기하면서. 겁나게 무서운 분으로 찾아와서 그야말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인간에게 다루어지고 마치 밀어버리면 밀리냐 밀어버리면 엎어져 자빠져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나약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약하느냐를 모르게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거창하게 오시지 않고 진짜 그 성경대로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천사와 대동하지 않고 왜 그렇게 밀면 밀릴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야 되느냐 말이죠. 각오도 안 서고 권위도 없고 누가 알아서리요? 예, 누가 믿었으리요? 집에 빈대만큼도 못한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아무 쓰잘데없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속내 우리 인간의 속마음이 얼마나 금방 뜨는지를 낮은 각도에서 카메라 대고 찍기 위해서는 낮은 각도야 우리보다 못 살겠다 신이여 책임지라 힘들어 못 살겠다 하나님 뭐하노 라고 데모하는 그 시위하는 그 사람들 더 낮은 모습으로 자 이래도 그래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래도 어 하나님 보고 대들래 너가 당하는 그 수모 그 이하의 수모의 그 선에서 거꾸로 카메라 대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금방 지고 못 떼고 지밖에 모른가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더 낮은 모습으로. 그런데 뭐 하나님의 원래부터 그게 주특기 아니냐라는 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극대극이죠. 그 반대로 아주 대조적으로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 또 짐승, 또 게레지는 또 무슨 죄가 짓다고 여기 보면, 여기 그 13절에 보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찌어 죽임을 당하리니, 그게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은 하고 살지 못하리라. 산에, 하나님이 산에 임재했는 것을 사람들 누구나 알지만, 임재한 것은 알지만, 접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그게 12절, 12절 보면 산이 막 흔들리고, 아니, 여기 18절부터 보면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옹기점에 연기 피어오르고, 마치 화산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화산이라고 하는데, 화산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가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이상하게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웬 나팔 소리가 거기, 밴드가 왜 있습니까? 이상하게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은, 눈알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있다. 저기 이 시 무슨 소리입니까? 접근을 뭐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리고 접근하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 씨가 내려앉을 때 사람들이 겁나는 이상으로 외계인, 아주 이상에 살지 않는 전혀 다른 그런 영역에 속한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왔을 때 인간은 여기서 자기 백성들은 무엇을 짐작하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는 거죠. 명심. 아 어느 누구도 뭐 말이야 쉽지 하나님 뭐 나왔나 뭐 한번 붙어볼까 막 장난치면서 농담 삼아 술 한 쪽거리로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막상 하나님의 산 위에 드그니 하고 등장하니까 죽었구나. 예, 하나님 간 입에 참, 하나님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구나. 내가 무섭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경험 없구나, 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그렇게 실감나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신약 예수님 나타날 때 뭘 모르냐 하면, 왜 인간은 정작 자기를 만들어주는 그 하늘을 만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까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다만 무섭다, 겁난다,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 정말 황당하게 무섭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은가는 알지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거 히브리서 거기 저 12장에 보면 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광경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니까 너희가 도착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보이는 바 이렇게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 하나님을 단독 접대했던 모세도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여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지난 과거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금 삶의 생활 형편, 경제 사정, 국가 사정, 뭐 국가에 대한 어떤 뭐 외교 안보 문제, 사회 문제, 농산물 가격 인상 문제, 달러값 뭐 인하 문제 그런 문제는 그 앞에서 말을 꺼내도 안 될 정도로 심히 무섭고 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땅만 움직였지만 27절에 보면 이제는 땅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마지막 건 하늘까지 다 움직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제가 극대극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계속 무섭지 어떻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그냥 뺨 때려도 뺨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게 된 그 경위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겠지요. 그게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만났을 때 무섭다고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제단에서 나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려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무섭다는 것. 진짜로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반면에 이사야 6장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무서운 제단불로 무서운 식으로 이사야의 입을 찢음으로써 이사야의 죄를 무섭게 용서하는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게 그 중간 과정 이사야 6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지나고 신약 성경이죠. 누굴 만나냐 하면 세례요한 만납니다. 무서운 분이 무서운 방식이 아니고 전혀 안 무서운 방식으로 오셨는데 무서움은 모세 율법이 있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과 함께 담아버린 독생자가 되어가지고 오신 그때부터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이랍니다. 무서움을 유지하면서도 그게 바깥에 나올 때는 무지무지한 용서로서 사랑으로서 그걸 감내하는 감사주는 식으로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약성이 오더란 말이죠. 어릴 때 그 저거 선양 먹으면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아이들 그 양미를 가면 날을 채우죠. 아 그때 꽉 헤드럭 떠가지고 딱 묶어놓고 입 벌리게 해놓고 아는 발을 더듬구리면서 아물락 하고 그렇게 감기 들리면 그렇게 약을 먹였어요. 저는 약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캡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쓴 것을 그 저 당위정이라고 해요. 당위정 달콤한 걸로 코팅을 해가지고요. 사탕으로 코팅해가 이렇게 입혀놓으면 그걸 먹으면 그냥 수련회원한테 속에서는 그 선작 효과를 그대로 약 효과를 내죠. 그렇게 캡슐이라든지 당위정이라든지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애들이 난리 안 쳐도 그냥 맛있다고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막 노골적으로 쓰는 게 들어가서 애를 먹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무서움을 무서움으로 그냥 갖다 들이대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은혜로 코팅이 돼야 되고 은혜로 캡슐이 돼야 돼요. 속에는 무서움이 들어있지만 겉에는 그걸 용서하심으로써 그걸 감내하시고 대신 저주받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 학기는 그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저주가 우리 선에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예 삭제시켜버리도록 주께서는 살아 저주를 대신 받아놓고 저주는 자신이 받고 우리에게 나온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나오더라고. 그걸 그래 그 코팅요 그걸 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에 있는 참 갈라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제대로 갈라버리면. 갈라버리면 다 죽어야 되지만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요래 용서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그 모습을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인 걸 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9절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고민하니 우리가 처음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에 찌끼같이 쓰레같이 되었다. 어느 인간이 자신에서 이 일에 나설 사람 누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일부러 갈랐고 신학교에 들어온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몇 명 있었는데 요새 신학생이 이런 신학생이 없습니다. 좋은 큰 교회 목사 되어가지고 좋은 차 굴리면서 마누라하고 노후까지 보장받고 땅땅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랐고 권세자의 행사를 해볼랐고 그런 욕망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이 태반이지. 너희들은 강하고 잘되고 나는 못되고 너희들은 어? 너희들은 구원받고 나는 너희들은 종기받고 나는 아주 욕도 먹고 그걸 자신해서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왔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알골 골짝 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또 그런 식으로 설교하죠. 그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뭐 교인들한테는 야 진짜 사도 같은 사람이다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목사 만약 똑똑한 설교 잘하는 부목사 들어와보세요. 대반에 죄 뒤집어씌우니까 이게 어느 남의 밥그릇에 날라온 돈이 남의 밥그릇 뺏어갖고 이게 안 나가나 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네가 왜 여기 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인기 얻고 어? 네한테 인기 설립하면 나는 뭐가 되노? 네 안 나갈래? 이게 목회 윤리도 모르고 말이야. 대반에 그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를 삶을 본받읍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강단에서 큰 소리 치면서 대놓고 이게 안 나가나 이게 어디 똑똑하면 나도 네. 그래서 그것은 나은 사람이 더러워서 개척하거든요. 더러워서 개척해놓고 개척 잘 되면 지가 또 거지다 꼬지고 거지다 또 거지다가 지가 옛날 고생했는 것도 해가지고 또 집밖에 또 나와 이게 어디였어 이 나무 밖으로 손대네.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얼마나 사랑한 걸 알죠? 해놓고 집 밖에 안 나가라 빨리 안 나가나 이게 밖에 차고 교회를 자유 소유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이거 자진해서 쓰레기 취급받겠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그러면 억지로 하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도는 왜 하느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자기가 캡슐이거든, 캡슐. 예? 나는 못 돼도 너는 잘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하찮은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쓴 것은 주님께서 삼켜버리고, 단 것은 너희들이 먹으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쓰레기. 우리 앞집 쓰레기인데, 아이, 쓰레기 볼 때마다, 그 쓰레기 볼 때마다, 아이고, 더러워라. 그 더러운 인생을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아, 참 주님께서 많이 봐주고 있구나, 우리를. 정말 너무나 거룩한 만나면 죽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 저주를 하나님 본인이 대신 가져가 버리고 우리한테는 몽땅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사랑. 이제 그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높이지 말고 고개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 위에는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서 말씀처럼 남한테 좀 밉상받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고 니들이 복음을 알아? 캡슐을 알아? 주님의 용서하시면 아냐 말이야? 하면서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영생의 길을, 좁은 길을 이렇게 가게 한 것은 주님 주신 용서의 기쁨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 벌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고맙고 정말 탐복하면서 감사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합시다.